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룡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무엇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들 깨달은 바 그 말씀을 내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나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좀 이해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강조 드리는 것이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경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또한 그 윤리적인 이야기를 좀 기대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에 대한 그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 낯뜨겁고 이상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더군다나 성경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옳은 것으로 말할 때는 우리는 더욱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거짓말 그럴 때에 거짓말의 반대말은 참말입니다. 참된 말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그 참된 말이 뭐냐 이걸 알면은 자연히 아, 거짓말이 이런 거구나 그걸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뭘 성경은 참말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참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는 말, 사실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것을 참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있었던 일 그대로 다른 것을 보태지 않고 말하는 것을 참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의미로 그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과연 그 이웃에게 항상 그 사실에 있는 대로 말이라 이런 뜻으로 한 구절이겠냐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참말은 참된 것을 말하는 걸 참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해라. 그럼 뭐가 참된 것입니까? 세상에서 참된 것은 이 땅에 존재치를 않습니다. 참된 것은 하늘의 것을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분이고 예수님이 참된 분이고 성경이 참된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행위를 들춰내면서 막 실컷 욕을 한단 말이죠. 이걸 나중에 욕먹은 사람이 알고는 너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나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욕을 한 그 사람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 그것을 참말했다, 참된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거짓된 것으로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실이라면은 이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해도 된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나도 비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 없다. 이게 참된 말입니다. 그게 참된 것인데 이웃에 대해서 비록 그게 있는 사실 그대로라 할지라도 그 어떤 그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을 한다면은 그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참된 것을 행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 또는 참말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게 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자꾸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 가지고 성경을 생각하면 갈수록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참된 말을 하고 살아간다 이것 자체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임을 항상 여러분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욕할 때 비록 없는 사실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고 용납하는 말을 한다면 그게 곧 참된 말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겁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살아가시면서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는 데는 많이 익숙해진지 몰라도 내가 한 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너나 할 것이 너무나 젬병이다 이게 너무나 뻔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나누는 그런 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한 말을 내 스스로 한번 접으려고 해보세요. 내가 했던 말이지만 말할 때 쉬웠는데 그걸 내가 실제 지려고 해보니까 참 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 특히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많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는 그대로 많은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저는 나는 꽤 괜찮은 목사다 이런 착각까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입술로 말하는 것들을 스스로 접으려고 하니까 이건 참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이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것도 모른 채 말하는 데만 열심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지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웃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입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불과할 뿐이라 그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스스로 접으려고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지려고 하면은 내게는 그걸 질 힘이 없다는 것 이걸 알고 놀랄 것이에요. 내가 지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 말을 쉽게 떠벌렸구나 이걸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웃에 조그만 짐 하나 나눠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거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고 싸우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실력이 없다는 것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걸 지려고 하지를 아니한다면 결국 그것은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게 성경 우리에게 알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깨우친다면 그것은 내가 알게 된 것으로 남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한 도구로서 깨우침 받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점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요나단은 참된 것을 말한 사람이라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다. 이것이 말로만 그냥 끝나고 치워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 위험도 도의시하고 다윗을 돕는 쪽으로 나갔던 바로 그것이 참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과 헤어진 그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 제사장이 왜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묻죠. 이게 아마 그 아히멜렉이 그 다윗이 사울의 신하인 걸 알고 있고 또 사울이 어떤 군대의 장으로까지 삼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혼자 다니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냐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은 2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의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자, 그런 말을 하죠. 다윗의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사울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명령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신하들을 어느 곳에 만나 약정을 해놓고 나는 지금 홀로 다닌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다윗의 말도 거짓말이죠. 사울의 어떤 명령 받은 바도 없고 거짓말이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는 사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다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게 성의 순 거짓말뿐이라 그 말입니다. 온통 거짓말 투성이에요. 좀 이름 있다는 사람 툭하면 거짓말 하고 있는 이제 그게 성경인데, 근데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잠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존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도무지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성경이다. 그런 항상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그 신자를 도덕군자를 만들려고 일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덕과 윤리 참 이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이 말한 도덕과 윤리는 사람들끼리 약속입니다.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해를 입히지 말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약속이고 지침서예요. 그게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자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우린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여호와를 높이자, 이게 우리 할 일이다, 그게 우리 윤리다 이런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볼 때는 아무리 윤리와 도덕이 인간들끼리 행하는 좋은 말로 넘친다 할지라도 성경 그것을 뭘로 봅니까?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저 인간들끼리 우리가 좀 잘 질서 유지하고 좀 잘 도와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그게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은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봐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윤리와 도덕에 속아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잘 행하면 그것으로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게 좀 거짓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상관없고 예수님도 상관없이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절대로 참되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세상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을 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를 잘 지키고 행하고 살아간 사람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참된 말이냐? 분명 거짓된 거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의롭다 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착하다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 착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윤리 도덕은 착함과 어떤 선함의 기준이 전 딴 데 있다 그 말이죠.
인간에게 잘해주면 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착한 것으로 좋은 세상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성경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기준해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세상 윤리와 도덕이 좋은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말의 기준을 분명히 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뭐 윤리와 도덕에도 뭐 길 갈 때 껌 뱉지 맙시다 뭐 이런 식의 그 말들이 있지만은 그게 뭐 하나 질서를 유지하다 이런 것인데, 그런 걸 백날래 천국 못 가나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좋은 말은 아니라 그거예요. 제가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자꾸 무너뜨리고 행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웃이란 규례는 거기에 실천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 윤리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야 그게 참된 걸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대로, 아까 말한 그 말대로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늘에 있는 것밖에 없다, 이걸 기준하고 우리가 성경 보면은 우리가 기준해서 아 이건 뭐 도덕적으로 좀 안 맞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인간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없는 말이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거, 이게 더 큰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더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3절을 보면은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먹을 걸 요구하죠. 도망을 친 형편에 먹을 걸 제대로 주면 했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 아이멜렉을 찾아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먹을 걸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하는 말이 항룡 떡을 내 떡은 내 소중이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항룡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일반적인 떡, 이걸 가리켜서 항룡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위해서, 내가 식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하나님께 바친 떡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거룩한 떡이 뭐 떡에 무슨 금칠해가지고 거룩한 떡이 된 게 아니고 성소에 받쳐진 떡,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옛날 그 이스라엘 그 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향단이 있고 또 등잔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향단에는 향이 피어져 있고 등잔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피어져 있죠. 그리고 떡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이 놓여져 있죠. 그 떡이 몇 개였습니까? 떡이 몇 개죠?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모를 수 있는 것이 뭐. 12개입니다, 떡이. 12개. 왜 12개입니까? 예. 예? 예, 12지파. 이거 눈치 잡으면 때리자면 됩니다.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12개입니다. 그래서 떡은 뭘 가리키냐?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게 오늘 본문 이한 중요하니까 그걸 일단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떡상에 놓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해요. 언제 교체하는가 하면은 돌아오는 안식일에 떡을 바꿉니다. 오늘 안식일에 새로운 떡으로 바꿨다가 또 다음 안식일 돌아오면은 또다시 금방한 따끈한 떡으로 또 바꿔놔요.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떡이 상하니까 바꾼다, 이게 뭐 아니게 생각 들겠지만은 떡이 상하니까 새로운 떡으로 바꾸기 한 것이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고 날마다 바꾸는 게 더 정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일주일 기다렸다가 그것도 새로운 안식일 되면은 새로운 떡으로 바꾼다는 것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라고 해서 거룩한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른 말 그 떡을 뭐로 하니까 진설병이다 이렇게 이제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이제 나온 묵은 떡이 있지 않습니까? 묵은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분명히 정해놨죠. 그 떡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누구도 이것을 바꾸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론과 자손은 제사장 자손을 말합니다. 즉 제사장만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규례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자기에게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떡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을 먹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아이멜렉이나 다윗을 벌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법궤를 수레 싣고 올 때 소들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붙들었습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붙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건방지게 왜 레위지파도 아닌 사람이 법궤를 붙들었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웃사를 쳐 죽게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경 보면은 하나님 율법을 어김으로써 진노를 받아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일, 율법을 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특별히 봐준 것입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과연 율법을 범했는가 범하지 않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일단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떻습니까? 다윗 율법을 범했습니까? 범하지 않았습니까? 범한 겁니까? 범하지 않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고민이다 그 말입니다. 범했지만은 이게 문제거든요. 범했지만은 형편상 막 봐준 거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럼 다 봐줘야지. 왜 다윗만 봐줍니까? 이렇게 성질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유사도 말이지 나도 좀 봐주지. 와 나는 안 봐줍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실 그 다윗의 행동이 율법을 범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다윗의 행동을 들먼 게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에 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이 왜 안식일 범하는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 자른 걸 가지고 추수했다. 그래서 안식일 범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 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걸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그 자체가 율법을 범한 것이 안 된다는 그런 율법의 새로운 면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다윗의 행위를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으로 말씀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하셨고 그걸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는데 정작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일에 대해서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는 것 그 이유가 뭐겠느냐?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어떤 조항, 어떤 항목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립니다. 뭘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걸 안 하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꽉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조항을 들먹이면서 이삭을 잘라먹은 거, 이것은 이의 조항 범한 것이니까 안식을 어겼다, 이렇게 야단법석을 뜬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왜 짜장면 사먹노? 이렇게 우리 어떤 조항을 가지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따진다, 그 말이죠. 안식일인데 어딜 놀러 가냐, 이런 식의 시비를 많이 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 사람들은 나처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을 엉터리로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죠. 이러한 것이 어김없는 유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이 왜 율법 범한 것이 아니냐,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 잊지 말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어떤 항목 그대로 끊은 게 아닙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게 있어요. 가령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할례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 이걸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라 했으니까 할례를 하면은 율법 지키는 거다, 이것만 생각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그 규례에다가 무언가를 담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지를 안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 잘못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물건을 사고 팔지도 말아라 했으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노동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걸 봐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일하지 말라 했는가, 물건 사고 팔지 말라 했는가, 이걸 봐야 하는데, 무작정 일 안 해버리면 안식일 지켰다, 물건 안 사고 돈 안 쓰면은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항상 싸우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돈 쓰네, 돈 안 쓰네, 음식을 사 먹네, 안 사 먹네,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다윗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했을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제사는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를 율법 주면서 내가 원하는 건 자비였지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건 율법이 아니다,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제사라는 의식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 조항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사 규례 세우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행하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규례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자비를 배우라, 그 말입니다. 제사 속에 담겨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자비라, 그 말이죠. 제사하면서 그 긍휼과 자비를 배워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규례도 전부가 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배우라, 그 뜻이 담겨있다, 그 말이죠. 아까 제가 성소에 진열된 진설병은 모두 12개고 그것은 이슬 12지파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등잔이 있고 향단이 있다 했죠. 그 등잔이 뭘 비추냐면은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등잔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비침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설병 등잔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안식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안식일날 떡을 바꾸면서 항상 새롭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받은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라, 이게 진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제사장만 먹게 하신 것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을 구분해가지고 무슨 제사장에 특별 혜택을 주는 그것이 아니고 거룩한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이들이 여호와의 거룩에 참을 수 있다, 이걸 보이려고 제사만 먹으라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세상 기업이 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같이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자기 희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진설병이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제사장이 시장한 다윗을 위해서 그 떡을 주는 것은 뭐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순종하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진설병이 의미하고 있는 걸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 범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의미 자체가 손상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율법 범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율법의 어떤 조항에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의미를 지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한 것이고 율법 조항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의 의미를 무시해버리 살아간다면 그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봐버린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 유대인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고 예를 쓴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율법을 안 지킨 자로 규정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제사드리면 뭐하냐 그 말이죠. 제사드리면서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의만 대해서 잘난 척하는데 그건 제사의 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진짜 제사 드린다는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상한 심령이다. 내가 불의한 자고 그런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통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진짜 제사의 모습이다. 이게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오해를 하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유대인식으로 율법 지키려고 예를 쓰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못하게 하면서도 말씀을 지켜 산다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몇 가지 지켜놓고는 나는 말씀을 지켜다 큰소리 치고 있는 것, 이게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결코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도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 비판하고 무시해버린다면 그게 바로 율법을 무시하는 것,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뭐 주일 지키라 하고 십일조 해야 한다 하지 하고 이런저런 규례들을 강조하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것만 지키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러한 오류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교인들은 바리새인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서로 만나는 기준은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긍휼과 자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적용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생명 얻지를 못합니다. 율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의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용서를 배울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게 율법인 것이지 항목 하나 지켜가지고 순종하는 그게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그걸 알았으면 해요. 그건 제가 지금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허무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왜? 자기들이 지키는 것을 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된 사람으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오신 분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율법에 대한 유대인적 사고가 분명히 잘못된 거다는 거,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보여져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긍휼과 자비하심,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생명 얻은 사람들답게 비판과 판단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지혜로 이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된 것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못난 자라는 것, 이걸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못나고 불의한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별 문제 없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이리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흐물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이것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것이고 비신앙이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분명히 말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한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는 아셨을 것입니다. 조항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에 담겨놓은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따라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율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서 율법을 시행하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어떤 조항을 따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떤 법적인 거, 어떤 조항 항목, 이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뭔가 조항을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뭔가 안 지키면은 신앙이 나쁜 사람, 구분해 버립니다. 그런 구분 자체가 판단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것으로 몸의 관계는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몸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건 그냥 인간 단체일 뿐이지 주님 몸으로서의 교회는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엮여진 관계라는 것, 항상 그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걸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 우리가 주고받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밖에 없다. 내가 받은 긍휼을 서로 나누는 것, 하나님이 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신자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지키고 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거예요. 은속교회가 이런 관계로 만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상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배어나와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수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 믿고 있으니 됐다,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한 주님의 그 은혜를 스스로 짊어지시려고 하시고 또 형제 이웃을 십자를 짊어진 자로 만나려고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십자가 은혜를 말했던 거 참 부끄럽다, 이런 그 깨달음이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이걸 모르고 내가 남을 참 허물 많이 드러냈고 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거라, 그 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제로 짊어지려고 하다 보면은 야,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잘나지만 사람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삶이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신 그걸로 내가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할 뿐이다,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만난 교회, 이게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왜 다윗이 그 진설병 그릇과 떡을 먹은 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안 되는 것이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율법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법에 순종하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백성다운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말씀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서 율법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군율과 자비하심을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무능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일과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간 저희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바로 그러한 공일과 자비하심으로 만나는 저희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해서 이 은석교회에 어떤 비판과 판단이 있기보다도 주님 베푸신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심과 용납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싸움이 휘말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을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한 바 복음을 이제는 내 짊어지고 살기를 힘쓰면서 그런 과정에서 역시 나는 못난 사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